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몇 주간의 집중적인 조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술집과 식당, 대형시설 내 음식점에서의 식사, 그리고 10명 이상의 사교 모임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은행 등을 이용하고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립보건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4,4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87명이 사망했다고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과 전화통화 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정부 관리들이 허위 정보와 기이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양제츠 위원회 통화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미국을 비난하는 음모론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바이러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항공업계와 같은 산업을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모든 나라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국경 통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30일간의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에서 18만여 명의 확진자와 7,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84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됐지만 264명이 격리 해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또다시 다음 달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했습니다. 한편 한국보건당국은 오는 19일부터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오하이오주가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어제 성명에서 전례 없는 공중보건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에 선거를 하면 여론조사기관과 유권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를 원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원을 통해 투표 선택권을 연장하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드와인 주지사는 투표일을 오는 6월 1일로 연기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고 주 보건당국이 투표를 몇 시간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선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러시아 우주기업 S7 스페이스의 해상우주기지 실험체가 미국을 떠나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선박 위치 추적 사이트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한국에서 실시 중인 드라이브 드루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지난해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이 첫 공격용 무기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경제의 두 버팀목인 중국과의 교역과 장마당 경제 모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세계적 유행, 즉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4월이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낙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 비상사태가 오는 7월에서 8월 또는 그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사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WHO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선언 당시 이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8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국가 존망의 문제로 규정하고 1월 31일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국경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중교역과 장마당 경제가 50일 가까이 지속되어온 북중 국경 봉쇄 조치로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영희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 신경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국경 봉쇄로 공식적인 양국 교역의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밀무역의 축소폭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임 연구위원은 밀무역 차단으로 북한 내 접경지역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이나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밀무역 금지 조치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 내 이동 통제 조치로 황해도 등 북한의 곡창지대 이외 지역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제 5월이나 6월 돼야지 춘궁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쌀값은 북한 쌀이 있으니까 쌀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아요.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국경지대는 그쪽 지역의 쌀을 국경지대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이동도 못하게 하니까 북한도. 물건이 왔다 갔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경지대의 쌀값이 더 비싸요, 지금.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가 장마당을 마비시킬 경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국가 계획 경제가 재기능을 잃었고 대신 중국과의 밀무역에 기초한 장마당 같은 사경제가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 박사는 장마당 경제의 핵심이 교통과 물류라며 중국과의 교역 봉쇄와 북한 지역 내 이동 통제가 장기화되면 장마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사태가 지속돼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 경제는 한층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으로 지난 1월과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안팎에는 중국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문화 대혁명 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시아 연구소는 중국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6.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박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북중 교역 자체도 근본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고 지금 북한이 달러가 거의 고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지금 그 북한의 업체나 당국이나 이런 쪽인 외상 거래를 지금 강요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에게. 그럼 중국 상인들도 여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북한을 버팀목인 그 중국이 재채기하면 북한은 폐렴이 걸릴 수밖에 없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외화 수입원으로 집중 육성해 이제 막 열매를 맺으려는 관광산업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는 다음 달 개장할 예정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새로 만드는 원산 갈마 해상 관광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러시아랑 중국, 특히 중국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올해 중국에서 관광객 유치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북한이 진짜 지난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를 했던 이런 관광객 같은 게 다 흐트러지고 외화수급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가지고 더 치명적인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상황이 극도로 나빠질 경우 북한이 한국 등 외부와의 협력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명현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등 다른 나라 경제도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84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번 주에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체온계 등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15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84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 등 동아태 14개 국가를 위해 2,70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71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400만 달러의 인도네시아와 130만 달러의 캄보디아가 뒤를 이었고 북한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원 분야별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필수품과 위생 서비스에 1,221만 달러, 위기소통에 550만 달러, 건강과 영양 서비스에 434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예방 교육과 아동 보호 서비스와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각각 411만 달러와 83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아태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병을 억제하고 완화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과 지역 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에서 8천만 명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건강 보호 장비 등을 제공했다며 앞으로 2억 1천만 명이 추가로 물자를 공급받고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한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중 국경 도시 단둥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물품이 이번 주에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북 지원 물품은 북한이 요청한 안면 보호대와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체온계 등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한 물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 등에 특수 마스크 11만 8천 개, 수술용 마스크 18만 개, 보복 3만 8천 벌 등 개인 보호 장비와 체온계 5,916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월 13일 현재 동아태 지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8만 9,977명, 사망자는 3,2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2억 2,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신종 코로나에 따른 휴교령으로 가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검사 홍보에 나섰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직 방역 현장을 방문했다는 등의 보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직접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ybody right now and yesterday, anybody that needs a test gets a test. They're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쓰여진 빨간색 모자와 백악관 문장이 새겨진 검은 외투를 입고 방역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끝날 것이라며 사람들이 침착함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이에 따라 주정부들이 500억 달러의 연방재난구호기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종 코로나 태스크포스 최고 책임자를 맡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주관하는 태스크포스는 11일 유럽 26개국에 대한 입국 차단에 이어 17일부터 영국과 아일랜드도 입국 금지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공무원의 비상시 복장인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직접 방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문 대통령은 한국 충청남도 천안 소재 코로나19 재활치료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15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 지역 등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비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1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식료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을 금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6일 기준 사망자가 1,809명을 기록해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발병 한 달여 만인 지난달 11일 확진 환자가 입원해 있는 베이징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발병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10일에는 처음으로 후베이성 우한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방역 현장을 방문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초래할 후과는 심각할 것이라면서 국경 봉쇄와 검역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초특급 방역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후 군 관련 행보를 이어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보호 대책을 통해 공공보건 등의 불균형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라 특수계층 방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유엔 기구들이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적십자은행 IFRC,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는 15일 공동 발표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특정 계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 서비스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적 위기를 겪는 계층을 언급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은 북한 등 특정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깨끗한 식수와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식량 부족에 따른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면역체계가 약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특정 요구사항, 가능한 통창구를 확보하고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비공식 경제 의존도가 높고 인터넷 등 정보기술 접속에 제약이 있으며 사회적 서비스와 정치적 접근 권한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계층일수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위험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엔 기구들은 이들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과 복구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령층에게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가족 구성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민자와 난민 등을 위한 정보 유입에서 언어와 출신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주한미군에서는 지난 10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방역당국의 투명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7일 트위터에 대구 미군 기지가 한때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대구에 추가 확진자가 35명이라며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트윗한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예측 모델을 분석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질병관리본부는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협조적이며 한 달 넘게 지치지 않고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에선 지난 10일 9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명의 주한미군 확진자 중 병사는 1명이며 8명은 장병 가족이나 군무원 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세영 한국 외교부 1차관은 17일 전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출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20개국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화상회의 개최 문제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20 사이에 적극적인 공조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공감대가 있고 의장국을 중심으로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의 강력하고 투명한 대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며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이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진단 키트가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됐습니다. 청와대는 17일 진단 키트 5만 1000개를 아랍에미레이트에 긴급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가 지난 5일 정상 통화를 한 후 7일 아랍에미레이트가 외교 채널을 통해 진단키트 구매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교부가 물품 생산업체를 찾아 지난 주말 노블바이오사 진단키트 5만 1000개를 긴급 수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무함마드 왕세제는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한국의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뛰어난 역량을 깊이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외국의 한국 공관과 주한 외국 공관 등을 통해 진단키트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나라는 동남아 3개국, 중동 4개국, 유럽 2개국, 독립국가연합 2개국, 중남미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기타 2개국 등 모두 17개 나라입니다. 또한 진단키트를 포함해 방호품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 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나라는 총 26개 나라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에서 실시 중인 검진 방식에 의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도입한 드라이브 드루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특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검진의 신속성과 접근성 확대입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에서 실시 중인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식의 효율성에 초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식은 검사 대상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문진과 발열 체크,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 진료소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닉 스콧 상원 의원은 한국형 드라이브스루 검진 방식과 같은 선별 진료소를 미 정부가 도입하도록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동형 수집소 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습니다. 이동형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도입해 진단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검진 규모를 대폭 늘리고 진단 샘플도 대량 수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안은 각주 정부가 이런 이동형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연방보건당국이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스콧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런 이동형 진료소는 한국과 호주에서 성공적이었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검진을 확대함으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 세계적 비율인 3.4%보다 낮은 0.7%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포칸 하원 의원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발병 속도에 맞춰 검진과 진료 절차를 가속화한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비해 미국은 매우 뒤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검진과 같은 접근성이 보다 용이한 방식을 도입할 것을 미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장인 공화당의 라마르 알렉산더 의원은 지난 10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속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진단 검사의 속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칸나 하원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내 검진자는 하루당 만 명인 반면 미국에서는 아직 8천 명도 검진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상의 포괄적 검진 의료체계 도입을 우선시할 것을 미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 검진 키트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그린 하원 의원은 지난 10일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청은 한국의 진단 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응급용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법안과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당초 예정됐던 이번 한 주간의 휴회를 취소했습니다. 미 의회에는 최근 하원 의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겨진 이산가족 상봉 법안 등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10여 건 계류 중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거의 뒷전으로 밀릴 전망입니다. 상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지난 12일 BOA에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인터넷 사회 관계망과 동영상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엔 등 보고서가 비판한 북한 정권의 즉결 처형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지어 만든 동영상이 다수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트위터엔 요즘 북한 내 바이러스 업데이트란 글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톰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누리꾼이 지난 13일에 올린 이 글은 시간별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를 1명과 0을 계속 번갈아 올렸는데 무려 20만 8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북한 정권이 바로 감염자를 처형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1과 0을 반복하고 있다는 냉소적 의미입니다. 5만 명 이상이 리트윗한 이 트위터의 댓글에선 북한 수뇌부가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것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초에서 최대 1분까지의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최근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틱톡엔 야보이란 별명을 가진 회원이 올린 북한 관련 동영상이 큰 인기입니다. 53만 명 이상이 시청한 이 동영상은 한 청년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가운데 중국, 이탈리아,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후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이란 숫자가 나타나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청년이 바로 권총을 발사합니다. 이후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0으로 바뀌고 이 청년은 온몸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12만 7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른 이 동영상의 댓글엔 한국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데 북한에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문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확진자가 5만 명 이상은 될 것, 북한 정부가 확진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글도 볼 수 있습니다. JESUS 코로나란 별명을 가진 회원이 올려 10만 명 이상이 시청하고 6천 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른 또 다른 동영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잔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부가 처형됐다는 소문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We all know that North Korea is a wild place. So much so that leader Kim Jong-un actually ordered the
동영상 속 청년은 북한이 거친 곳이란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김정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실제로 자기 사람 중 하나를 처형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게 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누리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기침을 하자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품 안에서 총을 빼 이 남성을 쏘고 소독제를 뿌리는 동영상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냉소적으로 풍자하는 동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북한 당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불신과 공개 처형 등 생명 경시 풍조를 동시에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국가 정책에 따라 종종은 다른 범죄의 책임을 물어 재판 없이 공개적 혹은 비밀리에 처형을 집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데스트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we're concerned about the North Korean people.
데스트로 차관보는 북한이 폐쇄적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매우 힘들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불편과 동영상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걸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김정은이 행태를 받고 주민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를 비정상적인 지도자나 괴물처럼 묘사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C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 실무자로 나섰던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임명된 데 주목했습니다. 올해 초 외무상 교체 등은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켄구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의 오스트리아 대사 임명에 주목했습니다. 최 부국장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보좌해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고스 국장은 16일 VOA에 오스트리아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정통한 최 전 부국장을 대사로 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의 또 다른 주요 임무는 김 씨 일가의 유럽 내 자금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other critical portfolio for the Vienna embassy is one for Kim family financial hub in Europe and that was primarily one of the
오스트리아는 북한의 해외 자금을 관리하는 주요 거점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부인 김강석 전 대사가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부터 시작된 세대교체 일환으로 고모 부인 김광섭 전 대사와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 대사를 불러들인 것으로 고스 국장은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최 부국장이 앞으로 오스트리아 대사로서 수행할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If the North Koreans were to decide that they wanted to have some quiet conversation with the U.S., I think actually that Vienna is a very good place to do it, and Chaegang-il would be qualified to carry out that role.
북한이 미국과 비공식 회담을 결정할 경우 오스트리아 비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최 부국장은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적임자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북한 외무성 내 손꼽히는 미국 통인 최강일 부국장을 오스트리아 대사로 발령한 것은 북한이 당분간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미북 협상과 관련한 어떤 움직임도 없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shows that there's not going to be any movement on it for probably some 8 months. And if they need him back, they can get him back.
미북 협상이 재개돼 최 전 부국장이 필요할 경우 다시 불러들일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미북 협상에서 할 역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며 외무성 내 실무급 인사의 인사이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So, under those circumstances, making changes in junior officials in the foreign ministry really doesn't matter very much.
세이머 전 조정관은 올해 초 리선권 신임 외무상 임명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11월 대선 때까지는 미국과의 관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도 리선권 외무상의 임명으로 북한은 강경한 대미 입장을 보여주면서 미국과의 외교보다는 국내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해 우주군을 창설한 미국이 첫 공격용 무기의 실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북한 등 적의 위성통신 교란을 목적으로 한 무기로 앞으로 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무기 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우주군 소속인 우주미사일체계센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첫 공격용 무기 체계인 대통신체계 블록 10점이 CCS의 초기 작전 운용 능력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획득이란 무기 체계의 배치가 완료돼 실전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동형 지상 기반 우주 무기인 CCS는 적대국들이 미국의 위성 통신 교란 목적으로 반위성 무기 체계의 운용을 시작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위성 자산을 교란하는 이른바 반위성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대표적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을 꼽고 있습니다. 우주미사일체계센터 특수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티븐 버리 대령은 쌍방향으로 적들의 위성통신을 교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했으며 향후 진화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량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 소재 관련 책임자인 스티브 브로건 중령은 개량형 CCS의 초기 작전 운용 완료는 미 우주군이 세계적 범위의 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어사라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남아시아 우주정책 국방정책전략국장은 북한이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과 함께 전자파 방해 반위성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For many years, states from Russia and China to North Korea and Iran have pursued weapons to jam, blind, disable our navigation.
전문가들은 향후 미 우주군이 우주에서 레이저를 통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그리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지상에 배치한 위성 교란 체계를 타격하는 우주 무기들의 실전 배치를 서두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1950년대 중후반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한 5명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북송 사업을 진행한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등의 재산 압류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내 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도쿄의 제1본 조선인 총연합, 조총련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북송 사업에 대해 알리기 위해 지난달 말 미 서부 시애틀을 시작으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에서 43년 만에 탈출한 가와사키 씨는 16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한 일본인 2명, 제1한인 2명과 함께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명의 탈북자가 한 사람당 1억 엔의 손해배상을 걸고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도쿄 지방 재판소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재판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1차 재판이 있을 거예요.
북한 정권이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조총련을 통해 제1한인과 일본인을 북한으로 가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하고 신분차별과 이동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것에서 소송을 제기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탈북 당시 성인 자녀들을 남기고 홀로 떠났던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은 자녀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살아있다는 건 압니다. 아직 처리되거나 뭐 강제 수용소에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가 이름도 공개하고 이 TV나 그런 데도 다 공개하는 거 이른이 될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내가. 아무래도 내 자식들, 내 손자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으니까 계속 그랬는데 내가 70이 되고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내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했다가는 끝장을 못 보겠구나.
어떤 북한 자산을 압류 대상으로 삼을지는 변호사들과 조사 중이라며 전 세계 북한 자산, 특히 조총련 자산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와사키 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북한의 북송 사업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산이 일본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총련 네. 자산은 있죠. 조총련 자산이 있는데 나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떤 원비원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자산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 중이라 하니까 어떤 원비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저를 말씀한 조총련이 있지 않냐고.
제1한인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제1한인 북송 사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61년 전인 1959년부터 일본 내 조총련계 한인들이 북한에 보내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노동력이 필요했던 북한 당국이 송환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며 추진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호응해 성사됐습니다. 사업은 1959년 12월 14일 제1한인 975명을 태운 배가 니가타항을 출항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984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약 9만 3천 명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이 중엔 남편을 따라 함께 간 일본인 부인 6천여 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내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는 북송 사업 60주년을 맞은 지난해 11월 조총련에 대해 북한 사회의 실태를 숨기고 일본 내 많은 한인들을 사지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단 중앙본부는 또 일본 정부에 대해선 북송 지원에 따른 인도적 책임을 인정하고 북송 한인들과 그 가족의 원상회복 실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리사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리사 김씨의 마지막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항공기 기내식을 조달하는 미국 회사에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리사 김씨. 야무진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어를 좀 퍼펙트하게 해서 슈퍼바이저 되고 싶죠. 지금까지는.
슈퍼바이저들은 경력 몇 년쯤 된 분들이세요?
30년 됐대요. 일단은 성실하게 그리고 회사 이익을 최대한 이제 창출해내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밑에 사람들, 위에 사람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연결을 잘해주면은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연령대가 40대인 동료들. 10년에서 20년 장기 근속자가 대다수인데 그런 만큼 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되려면 소통이 기본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조금 좀 신경 썼더라면 조금 더 쉬었을 걸. 지금도 이제 와서 이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제 영어 공부 좀 덜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 그리고 살림해야 돼, 애 키워야 돼 하니까 정말 영어 공부하면은 뭐 눈부터 감겨버리니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영어 공부는 뭐 짜내서 시간을 짜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명감으로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명감을 갖고 영어 공부를 한다는 리사 김 씨는 1:1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으로 제빵 기술을 배워놓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돌아갔을 여정들. 리사 씨는 자신의 강인함은 어머니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엄마는 이제 내 자식을 다 먹여 살리셨고 내 자식 굶겨 죽이지 않았고 저를 먼저 중국에 가게 해서 너는 죽지 말고 이제 중국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라 하고 나를 중국에 내려다 놓고 이제 엄마는 다시 또 나가셨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이제 아빠가 굶어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아빠를 이제 당신은 이제 동생들한테 가라. 그리고 이제 아빠를 또 중국으로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에 엄마는 오빠랑 막내 동생이랑 장가 다 보내놓고 이제 아빠 뒤따라 이제 중국으로 오려고 하니까 이미 엄마는 이제 온몸에 암이 퍼진 상황이고 이제 너무 아프셔서 중국으로 올 상황이 못 되셔서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몸을 다 불살라서 없어지게 하신 정말 존귀하신 분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저를 강하게 키우신 거예요. 맞다리다라니까. 강하게 키우신 덕분에 뭐 열백 번 쓰러져도 쓰러질 만한 그런 환경에서도 제가 이렇게 꿋꿋이 살아서 미국에까지 와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맑은 날이면 저 위 어딘가 계실 어머니가 몹시 그립습니다.
이따금 한 달에 한두 번인가? 이게 차에서 오다가 문득 그냥 갑자기 엄마가 확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면 차 안에서 엄마 엄마 부르면서 한 시간 울어요. 이제 하늘을 보면 이제 엄마 얼굴이 막 보일 때가 있어서 엄마를 부르면서 그렇게 울어요.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울고 그러면 제 얼굴이 퉁퉁 부어있나 봐요. 이제 그렇게 끝없이 울어요. 끝없이 울다가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그래. 울었네. 그래. 오늘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 그러면 그냥 꼭 껴안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를 따라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이제 바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 있는 아들과 우리 탐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이제 훌쩍 어른이 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도 그런 엄마가 필요했을 텐데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미국에 어디 있다는 거 알고 이제 미국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는 때가 되면 애가 전화로 하던지 성인이니까 그래서 항상 걔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미워지고 정말 제일 불쌍한 중에 한 명인데 어쩌겠어요. 탈북자 엄마 속에서 난 운명인데 힘들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께서 못하시는 걸 하라고 엄마를 보냈다잖아요. 그 정도로 엄마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나의 엄마가 내게 그런 존재였기에 너무 늦기 전에 큰 아들에게도 그늘이 돼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구김살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어린아들 탐을 생각하면서 일찌감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북한에 가보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탐이 거기에 이제 정말 미국의 기술과 미국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서 정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제일 소중한 것이 자유인데 그 자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북한에 들어가서 우리 탐이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저는 선교할 것 같아요. 거기 가게 되면. 네. 저는 또 다행히 빵이랑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빵이랑 이렇게 좀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빵 교육도 하면서 남편은 선교하면서.
40대 탈북 여성 리사 김 씨. 10년 아니 20년 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어떤 한 그냥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사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저희 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점점 저만의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있어서 정말 꿈을 이루려고 피타게 꿈도 꾸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메뉴 개발이 취미가 됐다는 리사 씨.
뭐 남한 음식, 뭐 북한 음식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요. 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나만의 또 할 수 있는 거, 특별히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북한의 정, 남한의 정, 예, 한국 사람의 정을 모아 모아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함으로 해가지고 정이 메마른 세상이잖아요.
리사 김 씨, 아직도 배울 것이 많지만 미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탈북민이 있다면 이런 조언을 던집니다.
그럼 좀 주제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생활 이제 뭐 이제 회사 8개월째인데 쉽진 않죠. 중국에서 살 때, 한국에서 살 때, 미국에서 사는 거 봤을 때 제일 힘든 게 미국인 것 같아요. 나이가 더 많으니까 뭐 점점점 늙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더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 회사에 들어와서 미국을 더 깊게 아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정면 승부를 걸어보라고 말합니다. 비오의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리사 김 씨의 사연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 시카고에 거주하는 40대 탈북 남성 존 김 씨의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특집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1년 3월 17일 이탈리아가 통일됩니다.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역사는 BC 753년 로뮬루스에 의해 로마가 창건된 이후 초기 칠왕국 시대, 로마 공화정 시대, 로마 제정 시대, 중세 도시국가 시대를 거쳐 통일을 이룩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 이탈리아는 수많은 왕국, 샤르데냐 왕국, 양시칠리아 왕국, 밀라노 공국 등과 도시국가들, 베네치아 공화국 등으로 지멘토라는 격변기를 겪으며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로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와 에트루리아 시대, 특히 여러 세기에 걸쳐 지중해 지역을 지배한 로마 제국은 세계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이탈리아는 세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분열되고 맙니다. 이후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해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방운동은 이탈리아 통일운동으로 확대됩니다. 이 통일운동에는 마치니, 카보우르, 가리발디의 역할이 컸습니다.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해 통일의 기초를 닦았고 카보우르는 사르디니아 왕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북부를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해 사르디니아 왕국과 재통합함으로써 이탈리아는 마침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861년 3월 17일 사르디니아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초대 통일 왕으로 하는 이탈리아 왕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1941년 3월 17일 미국 수도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국립미술관이 공식 개관합니다. 국립미술관 건설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앤드류 멜론이었습니다. 1921년부터 1932년 재무장관을 역임한 앤드류 멜론은 1928년 국립미술관 건설에 관심이 있음을 표명하고 1931년 라파엘의 작품 등 21점의 예술품들을 허미티지 박물관으로부터 구매합니다. 1935년 국립미술관의 설계도 초안이 그려지고 1936년 12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국립미술관 건설을 건의하게 됩니다. 또 이를 위해 자신이 수집해온 예술품들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37년 미 의회는 국립예술관 건립 법안을 통과시키고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한 후 얼마 안 돼 1937년 8월 앤드류 멜론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940년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미 국립미술관 건물이 완성되고 1941년 3월 17일 루즈벨트 대통령을 비롯해 8,8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 국립미술관 개관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